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능하신 능력을 저희들이 찬송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 죄인들에게 복음의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칼빈의 기독교왕에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왕요 제2권 제12장 6항부터 제13장 2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처음에는 율법으로 조상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제12장 중보의 직책을 다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야 했다. 4항부터 7항까지는 이 교리에 대한 반대론에 대답한다. 6항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오시안드의 주장. 그러나 오시안드가 자랑하는 영어문에는 근거로 하는 이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시안드가 근거로 하는 원칙은 전혀 너절한 것입니다. 하찮은 것이라는 뜻이죠. 여기 오시안드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오시안드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1498년에 태어나서 1552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루터주의자였고요. 또 범신론 오류에 빠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있던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주장들을 했는데요. 대략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오시안드의 칭의로는 본질의 혼합,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속에 주입시키셔서, 그러니까 자신의 본질을 우리 속에 주입시키셔서 우리를 자신의 일부로 만드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론이 전통적인 칭의론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의 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뭐 우리의 의를 이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저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의 의가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을 철저하게 무시한 그런 사람입니다. 둘째로 오시안드의 성화론도 본질의 혼합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곧 성령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였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시안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고 또 잘못된 것들을 당시에 주장을 했는데요. 칼빈이 이러한 그의 견해를 여기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시안드의 그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서 이것을 읽으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배우는 내용은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설명 없이 오늘은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사람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본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오시안드의 주장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의 본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을 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며 아버지께서 육신을 입히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이와 사람이 같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그는 추론하기를 아담이 시초에 올바른 상태에서 결코 타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역시 사람이 되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구속사역과 연관시키지 않으니까 큰 오류가 있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이것이 얼마나 너절한 편견인가를 자연히 이해합니다. 또 오시안드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처음으로 알아냈노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을 장식한 비상한 재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그의 안에 거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시안드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아담 안에 거한 것이다. 이거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적 사상인데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로 처음으로 이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자랑을 했으니 참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이것은 진정하고 가장 완전한 존엄성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다른 생물보다 뛰어난 우수성의 표지들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점에서만 이 형상을 찾아야 된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아담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생물보다 뛰어난 그런 우수성의 표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주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 모든 사람이 일제히 인정합니다. 따라서 아담에게 새겨진 우수성은 모두 그가 독생자를 통해서 창조주의 영광에 접근했다는 사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마치 거울에 비치듯이 창조주 자신의 영광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은 독생자의 덕택으로 이렇게 높은 영예까지 승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첨가합니다. 아들 자신은 천사들과 사람들의 공통한 머리였다고요. 이와 같이 사람에게 부여된 존엄성은 천사들도 가졌습니다.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이 그 아버지와 같은 어떤 성질을 받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이 천사와 사람에게서 나타나며 그 두 본성에서 나타나는 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셨다면 오시안드가 천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었으므로 사람보다 지위가 낮았다고 하는 것은 무지에서 짓거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시안드는 아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본질이 주입됐다고 그렇게 하니까 천사들은 그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천사보다 지위가 높았다. 다른 말로 하면 천사는 사람보다 지위가 낮았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과 같지 않다면 항상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같은 뜻으로 사람들은 천사들과 합하여 한 머리 아래서 서로 밀착해야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로워진다고 가르칩니다. 요컨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에 영접될 때에 천사들의 형태를 취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형상의 처음 모형은 사람인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오시안드의 추론을 허락한다면 누구든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이 천사들에게도 있었으므로 그리스도는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들이 다소 어렵지만은요. 전체적인 맥락은 오시안드의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칼빈이 지금 반박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7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안드의 논점들을 일일이 반박한다. 여기서는 이해하는 것이 6항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맥락은 똑같은 것입니다. 오시안드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칼빈이 반박하고 교정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7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의 심중에 아들의 성육신에 대한 확고부동한 결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오시안드의 걱정은 근거가 없습니다. 아담이 끝까지 근직했다면 그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같았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나 천사가 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다른 걱정도 근거가 없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요지부동한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가 구속자로서가 아니라 처음 사람으로서 나시기로 되지 않았다면 그는 그의 특권적 지위에서 떨어졌으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멸망한 인류를 구해야 한다는 역사적 우연이 없었다면 나시지 않았을 것이며 이것은 그가 아담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제하고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데 오시안드는 무슨 까닭에 이 일이 무서워 떠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오시안드는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점에서 우리 인간들과 똑같아. 그 성육신 하셨을 때 우리 인간들과 똑같다는 점을 오시안드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도 서슴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담의 후손이라고 인정합니다. 또 아담의 후손을 그리스도가 멸망해서 구출하도록 그의 인간 상태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를 나는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가 창조 이전에 오셨다면 그는 첫째 아담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시안드는 분별 없이 선언합니다. 오시안드는 그리스도가 창조 이전에 오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 아니라 첫째 아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둘째 아담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미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를 모형으로 삼아 인류가 창조된 것이라고요. 이 오시안드 주장입니다. 그리스도가 모형이 되고 그것을 모형 삼아서 인류가 창조된 것이라고 그렇게 그릇된 주장을 오시안드가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름으로써 여기 나와 있죠. 둘째 아담이라 불렀다 했습니다. 아담의 타락 사건을 자연을 회복할 필요성에 원인이 된 이 타락 사건을 사람의 처음 창조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회복 사이에 둡니다. 처음 창조되고 그다음에 타락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려고 나셨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오시안드는 서툴고 부적당한 추리로 아담이 그대로 근직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몸과 영혼에서 빛났을 것이라고요. 이 형상의 광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참으로 만유의 머리시며 만유의 수위를 점유하신다는 것이 항상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시안드가 퍼뜨리는 무익한 궤변을 배제합니다. 아담의 죄가 없었더라도 하나님이 아들에게 육신을 입히시기로 결정하시지 않았다면 천사들에게는 이 두령이, 이 머리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그런데 정신이 건전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일에 오시안드는 경솔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천사들에 대한 수익권이 없을 것이며 천사들은 그를 지도자로서 즐기지 않을 것이라고 오시안드는 주장합니다. 오시안드의 주장은 대단히 그릇된 것입니다. 그러나 옳은 추리는 바울의 말에서 곧 나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므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이것은 그가 창조되셨거나 창조물 중에 하나로 계산되셔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에 가장 아름답게 장식되었던 그 완전 상태의 세계는 그 이외에 다른 기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람이 되신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사도는 한 짧은 구절에서 두 가지 점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첫째로 만물이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어 그가 천사들을 지배하시게 되었으며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둘째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는 사람이 되셨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이죠. 오시안드의 다른 주장도 역시 그의 무지를 폭로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모실 수 없었으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천사들과 사람들을 모아 자기의 하늘 영광과 생명을 나누게 하며 스스로 만물 위에 수위권을 행사하셨는데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성립하지 못하리라는 말인가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설명들입니다. 그래도 계속 제가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시안드를 항상 속이는 또는 그가 스스로 속는 그릇된 원칙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교회에는 머리가 없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지도를 즐겁게 받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는 무슨 까닭에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시지 못하겠는가요? 또 자기의 영의 비밀한 힘으로 자기 몸같이 사람들에게도 생명과 양식을 주어 드디어 그들을 하늘에 모으며 천사들과 똑같은 생명을 즐기게 하실 수 없겠는가요? 내가 지금까지 논박한 이 너저런 생각들을, 하찮은 생각들을 오시안드는 가장 확고한 말씀으로 여깁니다. 자기의 사변에 도치되어, 오시안드의 주장들은 다 사변적인 것들입니다. 자기의 사변에 도치되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어리석게 찬양합니다. 후에 그는 훨씬 확고한 증명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아담이 자기 처를 봤을 때에 이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말을, 창세기 2장 23절의 의역입니다. 그는 아담의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시안드는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가 같은 말을 하나님에게 돌리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는 모두 어떤 예언이 포함되었다는 말인가요? 율법의 교훈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분명한 즉, 오시안드는 그 교훈들에서 예언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인 의미에 자기를 국한하셨다면 그것은 땅에 붙은 유치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교회와 자기와의 신비적 결합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의 성실뿐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고 하며 해소할 수 없는 이 결합을 아무도 이혼으로 해체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만일 오시안드가 이 단순한 뜻을 싫어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더 미묘하게 해석해서 제자들을 신비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그가 비난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오시안드의 망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의 살이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입니다. 즉시 이것은 비밀이라고 첨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아담이 이런 말을 한 뜻을 말하려 하지 않고 결혼을 한 비유로 삼아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게 하는 그 거룩한 결합을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점은 그의 말 자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고 하면서 시정하는 의미에서 결혼의 원칙과 그리스도 대 교회의 영적 결합과를 구별합니다. 이와 같이 이 망령된 주장은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노절한 생각들을 이 이상 더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이 아주 간단한 논박으로 그 모든 것의 허무성이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엄숙한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식을 넉넉히 주고도 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갈빈은 오시안드의 잘못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그리스도는 사람의 육신의 진정한 본질을 취하셨다라는 제목입니다. 1항부터 2항까지는요, 고대 이단설에 관련해서 매논 시몬스에게 대답함입니다. 1항,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성을 증명함.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분명하고 확고한 증언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이 잘못이 아니라면 여기서 다시 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문제는 우리의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중보의 직책을 다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로 그의 인간성이 진짜였다는 것을 옛날 마니 교도들과 마르키온파는 부정했습니다. 여기 마르키온파는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고 또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마르키온파는 그리스도의 몸을 한 가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공상했고, 가현이라고 하는 것은 헛개비나 유령과 같은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헛개비, 유령, 뭐 이런 진짜 몸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게 공상했고, 만이교도는 그리스도는 천상적 육신을 받으셨다고 공상했습니다. 이 육신이 땅에 있는 육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땅에 있는 육신이 아니라 천상적, heavenly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heavenly body, 하늘에 있는 그런 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양자를 반박하는 강력한 성구, 성경구절들이 많습니다. 천상적인 후손이나 유령 같은 사람을 인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을 인해서 복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17장 2절 말씀입니다. 또 영원한 왕위는 공중 사람에게, 여기 천상적인 천상적 육신과 똑같은 그 개념의 말입니다. 공중, 하늘에 있는 그 몸, 공중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과 그의 육신의 소생에게 약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공중에서 창조되었으나 처녀의 태중에서 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울이 해석한 대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도가 다른 구절에서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자신도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자주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자기가 참으로 사람의 씨에서 난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설명하시려는 뜻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인자라고 그렇게 칭하실 때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자신이 참으로 사람의 씨에서 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려고 사용한 용어인 것입니다. 성령이 이 명백한 사실을 자주 선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쓰며 아주 부지런히 더 단순하게 표현하셨는데, 이 일을 감히 기만으로 더럽히는 파렴치한 자가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증언을 더 많이 수집하려면 그것은 곧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씨에서 난 사람이라는 것을 지지해주는 성경구절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하는 바울의 발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림과 목마름과 추위를 느끼며 그 밖에 우리의 본성이 있는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셨다는 것은 무수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많은 증언 중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진정한 신념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는 천사들의 관심이 없어서 그들의 본성을 취하시지 않고,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으며 이와 같이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이 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또 우리는 그와 인연이 있는 덕택으로 우리를 그의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또 그는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였도다. 이는 자비하고 충성된 중보가 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7절 의역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히브리서 4장 15절, 기타 무수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앞에서 언급한 것도 이 점에 해당합니다. 즉 세상 죄는 우리의 육신을 입은 이가 대속해야 했다고 바울이 분명히 단언합니다.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만 했다고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런 근거에서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시며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하나로 자랍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참으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그에게 주셨다,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우연한 선물에 의해서 그 본질이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어리석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이 다른 곳에서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성에 반대하는 자들을 논박함. 반대자들은 자기의 오류를 지지하기 위해서 여러 구절을 제시하지만 그들은 그 구절들을 심히 곡해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입증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들은 너절한 궤변을 쓰지만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바울이 다른 데서 하는 말을 근거로 삼아 마르키오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환상을 입으셨다고 공상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르키온파는 어떤 환상을 입은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이 말하는 의도를 전혀 무시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몸을 가지셨는가 하는 문제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는 자기의 신성을 빛내셔도 당연했을 것이지만 일개의 미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으로서 나타나셨다고 가르치려 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복종을 충고하려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세상에 직접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을 밝힙니다. 여기 이 부분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여 우리에게 복종할 것을 권고하기 위하여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직접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도 있었으나 자기의 권리를 버리시고 자의로 자신을 버리셨음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는 종의 형상을 취하셨으며 이런 비천한 처지에 만족해서 자기의 신성이 육신의 휘장으로 가려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무엇이었는가를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처신하셨는가를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처신하셨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문맥 전체를 보아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워 참으로 인간적인 본성을 취하신 것이라고, 진정한 성육신이죠. 인간적인 본성을 취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은 빌립보서 2장 8절 일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비치지 않고 사람의 형상만이 낮고 천한 처지로 나타났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하는 베드로의 말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성을 쓰고 연약하셨던 것이 아니라면 무의미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더욱 분명히 설명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이 약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고 단언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신 후에 새로운 영광을 얻으셨다고 하는 명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높임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몸과 영혼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이 해당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키온파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유령과 같은 환영을 입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칼빈은 지금까지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반박을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만인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난 둘째 아담이며 하늘에 속한다고 한 말을 근거로 삼아 그리스도의 몸은 공기의 몸이라고 합니다. 여기 공기의 몸도 그 이전에 그 천상적 육체 같은 말입니다. 공중의 육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하늘에 속한 본질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살리는 그 영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본문과 같이 베드로와 바울은 그 힘을 그리스도의 육신과는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에 관한 정통파 교리는 도리어 이 구절에서 큰 도움을 받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육체가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면 바울의 주장은 즉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요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시지 않았으리라고 하는 바울의 강렬한 주장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고대의 마니교도들과 현대의 그 제자들이 어떤 궤변으로 이 증명을 회피하려고 하더라도 그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셨다는 의미에서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비열한 도피입니다. 히브리 말로 참사람을 인자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국어의 이용법을 보존하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아담의 아들이라는 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것 없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시편 제8편의 말씀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8편 4절 히브리서 2장 6절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간성을 표현합니다. 그는 죽을 운명의 부친에게서 직접 나신 것이 아니지만 그의 근본은 아담에게서 유래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인용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 자녀들을 자기에게 모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성립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똑같은 본성을 나눈 동지와 동참자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상반절이죠. 이 말씀에 곧이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함으로 히브리서 2장 11절 하반절입니다. 문맥으로 보아 그 뜻은 본성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 신자들을 하나님에게서 낳았다고 했으니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은총으로 낮고 부끄러운 인간들과 하나가 되시기 때문에 그는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다면 불경건한 자들도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리라는 그들의 항의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육에서 나지 않고 믿음을 통하여 영에서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육신만으로는 형제의 관계가 유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영예를 사도는 신자들에게 국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같은 원천에서 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할 때에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사이에 끼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영적으로 접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 맏아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서투른 논쟁을 일으키려 합니다.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시려면 로마서 8장 29절 그리스도는 맨 처음에 아담에게서 나셨을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연령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출생한 순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예의 정도와 숭고한 권능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고 하며 그가 인류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는 의미로 이렇게 짓거리지만 이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려주신 영예를 더욱 높이려고 우리와 천사를 비교하며 우리를 천사들보다 더 귀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모세의 증언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리라는 증언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신중히 고려한다면 이 논쟁은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이 발언은 그리스도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얻어야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이 악마를 이기리라고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인류에게서 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단적인 사람들의 그 주장을 다 반박하면서 칼빈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는 진정한 사람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인류에게서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여자가 절망에 압도되지 않도록 희망을, 메시아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생각할 때에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 희생당하신 그것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본받아서 참으로 겸손한 마음 또 철저히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칼빈이 참 여러 가지 잘못된 주장을 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반박하고 논증을 하였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릇된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잘못된 주장들의 그 핵심과 또 요지들을 잘 파악하고 그러한 데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